오늘 그 9장 1절에 오늘 이 본문 이야기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예, 2일 후에 라는 그 어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2일 후라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8장, 8장의 내용이 뭐였죠? 예, 아이성 2차 전투였죠.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예, 이겼습니다. 예, 짧게 보면은 그 일 후로, 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길게 보자면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전부 다 전투 내용이에요. 6장 내용은 누구와의 전투죠? 예, 여리고.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예, 이겼어요. 그 다음에 7장에 자, 아이성 1차 전투가 나오는데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어요. 자, 그리고 8장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전투, 아이성 2차 전투는 이겼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가보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봤듯이 3장에서 5장까지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열두 돌을 기념비적으로 세운 다음에 할례를 행했던 그 일. 여러분 그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사건도 이방 백성에게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소문이 났습니다. 아, 저 이스라엘의 신은 저 이스라엘과 진짜 함께 하는구나. 이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앞으로 조금 더 가보면 자, 2장에는 이방 여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름이 뭐였죠? 라합이었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라합의 그 입에서 증거된 그 하나님,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인 이스라엘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지고 요단에서 정말로 놀라운 일,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져서 그것이 이방인들의 간담을 서늘했던 그 일 그리고 여리고성이 돌기만 했는데 무너졌던 그 일 그리고 아이성 1차 전투는 실패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한 벌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아이성 2차 전투를 통하여서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승리했던 엎드려 매복한 그 일을 통하여서 승리했던 그 일들을 누가 들었어요? 이방인들도 들었다는 얘기죠. 이 2일 후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저는 포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정복 대상이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족속이 마침내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는 뭘 구성을 하려고 했어요? 연합군을 구성을 하려고 했어요. 연합군을. 자, 1절 2절을 보실까요? 자, 1절 끝부분에 보니까는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2절에 모여서 일심으로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싸우려 했대요. 여러분 강심장 아닙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듣고서도 그 살아계신 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그 신에 대해서 듣고서도 이렇게 연합군을 갖춰가지고 그 대항해 보려는 그 용기 이걸 용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연합군을 구성해서 맞서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들의 여러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야 우리가 합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끼리라도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런 경각심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가 없죠. 자, 이런 움직임의 근거가 뭐였다고요?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 그리고 아이성 2차 전투의 승리가 근거가 되어서 그들이 두려워해서 야 우리 힘을 합쳐보자. 그래서 왕들끼리 마음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가니까 이상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자 4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좀 이상하죠? 뭔가 다른 움직임이에요. 이 한글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이 접속사가 생략돼 버렸는데 원문에 보니까는 그러나 혹은 그런데가 있어요. 자,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했던 가나안의 여러 족속과는 다르게라는 뜻이 되겠죠. 누구만요? 기브온 주민들만. 기브온 주민들만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 아니요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나름대로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바로 기브온 주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주민들만 전혀 다른 생각 그리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3절 이하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이 어떤 사람들이죠? 자, 7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에게요? 히위 사람에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히위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그 족속 가운데 속해져 있는 그 주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기브온 주민이에요. 기브온 주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있는데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예. 히위 족속에 속해 있는 자들인데 이들만 이제 어떻게 보면 배신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결코 작은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도 나오는데 이들은 그 어떤 성읍보다 강력한 힘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 성에서 왕이 됐던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그런 군사들을 많이 누렸던 그런 주민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기브온은요, 한 성읍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17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9장 17절을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은 거기에 무려 몇 개의 성읍이 나오죠? 17절에 보니까 예, 네 개의 성읍을 합쳐서 기브온 주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는 기브온도 있고 그비라도 있고 부에롯도 있고 기랏 여아림도 있습니다. 이 네 개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기브온 주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똑같이 가나안 땅에 퍼져 있는 여러 족속과 똑같이 여리고에 대한 이야기,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다른 연합군을 구성한 그런 족속들과는 다르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대하여서 대항할 수 없음을 자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셨듯이 꾀를 냅니다. 거짓으로 먼 나라 사신 행세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히위 족속과 나머지 다른 가나안 땅 족속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6절에 가니까는 더 희한한 짓을 합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앞에 왔어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를 위해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우리와 함께라고 돼 있는데, 우리와 조약을 맺어 달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마치 막 동등한 것처럼 얘기가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뉘앙스가 그게 아니에요. 제발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제발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한껏 낮추는 거예요. 한껏. 자, 그래서 이 조약을 맺어 달라는 이들의 요청에 대하여서 7절에서 보니까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간 의심을 합니다. 니네들 우리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야, 니네들 뭐냐? 니네들하고 내가 왜 조약을 맺어야 되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8절에 뭐라고 그러죠? 이 기브온 사람들이 더 낮춥니다. 뭐라고 낮춰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낮춰버려요. 여기 종이라는 표현은 노예라는 표현이에요. 노예. 우리는 기꺼이 당신들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무조건 살려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무조건 살려달라는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하는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니들 누구냐?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 기본 주민들의 긴 대답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제대로 된 대답도 있지만 사실은 앞뒤를 보면 제대로 된 대답이 없어요. 누군지도 제대로 얘기를 또 안 하고요,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도 제대로 얘기를 안 씁니다. 그냥 멀리서 왔다고만 얘기를 해요. 그냥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자기네들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사실도 있어요. 그게 몇 절 몇 절이에요? 9절 하반절과 10절 전체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우리 어디서부터 읽어보냐면요. 이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중간 이는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여러분, 애굽에서 행하신 일은 뭔지 아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수십만 수백만 되는 그 인구를 하나님께서 탈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장자를 죽이는 그 죽음의 신을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갈라내시고 그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쫓아오던 애굽 군대들을 다 수장시켜버리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쟁사에 이러한 역사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일.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땅을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아무것도 건들지 않을 테니까 물도 얻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좀 지나가겠다 했더니 거절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그 일입니다. 아마도 이 그 시온 왕과 이 옥 왕이라는 이 두 사람은요, 그 당시에 막강한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것이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나버렸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방인들의 큰 이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이 자신들이 들었던 그 애굽에서의 일과 이 두 왕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그 하나님과 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들은요, 그 기브온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완전히 압도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 어디서 비슷하게 들었죠? 자,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이방 여인 라합이 이와 똑같은, 거의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또 시온 왕과 그 옥 왕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담이 녹습니다. 이런 고백을 라합이 한 적이 있어요. 아무튼 기브온 주민들은 소문만 듣고도 그 소위 그 애들 말로 쫄았어요. 그리고 알아서 기었던 것입니다. 연합국들과는 달리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과는 달리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알아서 기는 게 낫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었죠. 여러분, 저는 기브온 주민들이 단순히 그냥 쫄았다, 알아서 기었다 라는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예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비록 꾀를 내고 거짓말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살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살려면 무슨 짓을 못하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기브온도 급박했던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이 그 이제 자기네들끼리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기로 한 것도 사실은 살려고 한 거예요. 그죠? 전쟁을 해서 이기려고 했겠지 지려고 했겠습니까? 아닐 거라고요. 자, 그러한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다 똑같아요. 다 살려고 그랬던 거예요. 가나안의 족속들도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도. 근데 방법이 완전히 달랐죠. 한쪽은 어땠어요? 자기네들끼리 힘을 모아서 우리의 힘으로 한번 대항해보자였고 또 다른 한쪽 기브온 주민은 어땠어요? 야, 꼬리를 내리자, 납작 엎드리자,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어떤 쪽이 먹혔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생명과 죽음이 내 눈앞에 있을 때에 나는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굽히고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특별히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에 관한 문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러한 상황을 결국 어떻게 해결을 하죠? 여러분 끝까지 이 기본 주민들을 거부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받아들였습니까? 예, 14절 15절에 의하면은 결국 기본 주민들과 조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결국에는 조약을 맺었어요.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14절에 보니까 눈에 확 띄는 구절이 있죠.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는 중대한 실수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리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 그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아, 모르세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예,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어떤 약속을 해요. 그래서 서류를 작성해서 양쪽이 다 사인을 하는 일은요, 뭐 가벼운 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무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인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어느 한쪽도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인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리고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쓴 기자가 그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단 겁니다, 지금.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볼까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뭘 달라는, 무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요청 정도가 아니에요. 예,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 기도가 어떠해야 하냐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상황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가야 합니까? 물러서야 합니까?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하나님 어느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까?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약을 맺기 전에 이 기도를 했었어야만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교훈을, 즉 하나님께 먼저 묻는 습관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 보면 좋을까요? 이 기도에 대해서. 아, 오늘 점심 메뉴는 뭘로 하지? 하나님께 물어볼까? 여러분, 이거 안 물어도 됩니다. 물어보실 분들은 물어보세요. 근데 안 물어도 돼요, 그런 거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식욕이 땡기는 거에 따라서 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 차를 어떤 걸로 사지? 아, 주님, 포드를 살까요? 현대를 살까요? 아, 요즘은 일본 차 사면 조금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런 거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알아서 하세요, 그런 거는. 제발 이런 거 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애들은 학교를 어느 학군으로, 어떤 대학으로 보내야 되는가, 이거 조금 무겁죠. 이거는 기도하셔야 돼요. 중요한 일이에요. 아이의 인생은 중요한 일이긴 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 정보들을 모아서 지혜롭게 가정 환경에, 어떤 재정 상태에 맞게 판단하시면 돼요. 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막 중체대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믿는 사람과 내가 교제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면 영적 지도자, 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기도 요청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은 뭡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인생의 중대한 한 사람으로 또 상대방의 인생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안 물었는데요. 혹시 못 물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세요. 제가 대책을 마련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중대한 약속들이 삶에 있어서 많이 있는데, 특별히 결혼 문제,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어떤 계약을 맺고 동업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물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중대한 약속을 여러분 하실 때, 특별히 믿는 나 자신과 그리고 믿지 않는 타인 사이에 중대한 약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 하시죠. 먼저 하나님께 묻자. 예. 물론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묻는 습관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대한 어떤 약속들, 이 약속이 깨어져 버리면 내 인생도 상대방의 인생도 큰 문제가 생길 만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런 약속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 그 사람이 나한테 지금까지 잘해줬는데 그거 믿고 하는 거지 뭐. 뭐 지금까지 별 문제 없었는데 뭐 약속 맺고 뭐 사인하나 하고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나빠지겠어?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뭘 같이 하지 말라고요?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현실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부원 사람들의 경우처럼 점검받지도 않고 확인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속임수 썼는데 속아버린 거예요. 그 상대방이 중대한 약속을, 바라던 그 약속을 해준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의 경우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묻긴 했어요. 점검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뭐가 없었다고요? 14절의 말씀처럼 기도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 중요한 과정을 잊어버렸거나 지나치는 경우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장면도 15절에 보니까는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 어떤 좀 긴장감을 주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해서, 구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안 하세요, 사실. 잘했다, 못했다. 너 이거 나쁜 짓 했어. 너 이거 잘못한 거야. 이런 지적이 없어요.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이제 사정을 다 알게 되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하에,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이제 9장, 이제 우리가 안 읽은 그 부분도 한번 볼 테니까 미리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중대한 약속을 해버리는 그 실수,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그런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16절에 어떻게 되죠?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9장 16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여러분, 3일 만에 탈로가 나버렸어요. 모든 것이 속임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차 실수했구나. 여러분, 기브온은 속였고요, 이스라엘은 속았습니다. 경솔하게도 이스라엘은 큰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게다가 기브온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럼 취소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8절에 의하면 취소 불가능했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여러분, 조약을 맺었는데 누구 이름 걸고 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변개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번복할 수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일까지 생겨났어요. 이 공동체가 어지러워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원성을 샀던 지도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야, 막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물를게 이렇게 했나요? 어떻게 했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예, 이 지도자들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지도자들이 실수를 하긴 했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조약을 맺어버리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 실수하려고 하진 않았던 거예요. 맹세는 맹세라는 거예요. Promise is promise.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다. 조약은 조약이다. 비록 기도하는 건 잊었지만 지금이라도 원칙을 지켜보겠다라는 지도자들의 태도. 예. 이게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약속을 깨뜨리면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들을 살려내겠다. 자, 21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명령을 줍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었더라. 자, 이스라엘의 그 종노릇을 하도록 기본 사람들에게 나무 패는 일, 물을 긷는 일, 이건 뭐를 위한 일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나중에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성막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잘 매조지할 필요가 있어서 누가 나섭니까? 여호수아가 나섭니다. 여호수아가 22절부터 나서는데요. 신문을 하게 되죠. 그 기브온 주민 대표를 아마 불렀겠죠. 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리라 하니. 자, 왜 속였느냐. 이게 뭐 분노일 수도 있겠고요. 안타까움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판결을 내린데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저주가 내려질 것이다. 대대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와 또 물에 대하여서 봉사하는 자들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것은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에 있는 법들을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씀들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했던 것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 기브온 주민들이 답변을 하죠. 변론을 하죠. 자,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이 24절의 고백은 진짜예요. 진짜. 예, 빵도 미리 이렇게 곰팡이 섞여 갖고 갖고 오고 이 포도주 자루도 미리 이렇게 넣어 가지고 그것이 다 삭도록 미리 그렇게 조치를 하는 그런 거짓된 속임수를 썼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탄로난 상태에서 어떻게 했어요? 진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왜 이러한 그러한 보통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왜 그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과연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같은 족속들은 어떻게 처분될지를 우리가 다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좀 불쌍하지 않나요? 좀 애처로운 것 같아요. 25절에 어떤 처분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죽음도 각오한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애처로운 기본의 고백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판단을 내립니다. 뭐라고 판단을 내리죠?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가 번복시키고 그들을 죽여도 사실 정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지도자로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도록 했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전을 섬길 수 있는 비록 그게 저주라고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면에서는 특권이었어요. 이 기부원 백성들도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한 겁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준 거예요. 그들을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Let them live.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손에서, 우리의 손에서 누군가가 죽어나가거나 누군가를 죽이거나 망하게 하거나 거절하거나 외면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죄를 즐기는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살게 만들고 그들을 흥하게 하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서렌더, 나는 항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더 이상 내 생명이 가능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이제 죽은 몸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두 손 들고 나오는 자들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주고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살리리라. 그들을 살리리라. 그리고 결국에 21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을 살리라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요 잘못 이해하면 이 진멸, 헤렘이라고 하죠. 이 진멸 부분만 부각시켜서 다 죽여야 돼. 안 믿는 사람들 다 죽여야 돼. 막 단군상 다 이렇게 막 쳐내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안 믿는 뭐 사람들 이렇게 절에 가가지고 막 돌면서 막 찬양 부르고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자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와 포텐셜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도 버려진 자였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에요. 전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아니라고 해서 그들이 가치 없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내에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균형적으로 잘 바라보고 이해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생각해온 것 중에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사석에서 성도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는데 요즘 동성애 문제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문제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했을 때 그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런 표정과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오고 예배를 찾아왔을 때 그들을 두 팔 벌려 우리는 환영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이 동성애를 교회 안에서 주장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논쟁적으로 이렇게 대하려고 한다면 그거야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어렵겠죠. 하지만 그들도 내 인생의 참된 길이 무언가, 참 생명의 길이 무언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나는 누구를 의지해나 했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내가 아는 주님, 나를 건져주신 그 주님을 당신도 알길 원합니다라고 두 팔 벌려서 그들을 환영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시편 33편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서에 보니까요 49장에 너의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너의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자들, 상처받고 외롭고 슬퍼하고 괴로운 자들을 살려내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라는 그 후배 목회자를 이렇게 길러낼 때 편지를 썼잖아요. 두 개의 편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거기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주님의 말씀,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평소에 우리 자신을 추스리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과 격려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금되게 하셨는데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소금이 소금끼리 뭉치면 안 됩니다. 소금덩이가 될 뿐이에요. 소금은요 필요한 곳에 어떻게 돼요? 뿌려져야 돼요. 맛을 내야 되고 썩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린내 나는 곳으로 가야 돼요. 생선 위에 뿌려져야 합니다. 비록 비린내가 진동해서 힘들다 할지라도 소금은 그 위에 뿌려져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맛을 내야 하니까. 왜요? 썩지 않게 만들어야 되니까. 맨날 소금끼리 붙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죠. 빛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야 빛의 역할을 해내는 겁니다. 빛이 빛과만 결합하려고 한다면 빛의 효용 가치는 없는 거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빛이? 빛은요, 어둠 가운데 있어야만 비치는 것입니다. 빛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셔야 되겠어요? 빛 가운데로?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로 가셔야 돼요. 어둠 가운데로 가셔서 하나님이 빛이시며 또한 내가 빛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증거해내고 그들도 어둠이 변하여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줘야죠. 살 방법을 알려줘야죠. 그들을 살리라. 이것이 오늘도 변치 말아야 할 교회와 성도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그래서 비린내 나는 곳에 어두운 곳에 나아가서 생명을 살려내는 그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가 실리콘밸리 가운데 세워졌어요. 실리콘밸리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빛의 역할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정말로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로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세워주신 줄로 믿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